위기에 처한 대다수 크리스천을 위한 수다. 이름하여 박쌤의 위대한 수다. 오늘의 이야기는 CBS 신동주 PD와 함께하는 불완전한 책들, 올리버 섹스의 화성의 인류학자입니다. 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신앙과 삶을 낯설게 되돌아보고 그 지성과 교양의 능력으로 불통의 기독교를 돌파! 시대 공감적 소통을 모색해보는 시간.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크리스천을 위한 스토리텔링 방송 박쌤의 위대한 수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에 이어서 7일 코너로 새로 합류하게 된 우리 CBS 신동주 PD님이 오늘도 함께 오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두 번째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CBS에서 PD로 일하고 있고 같이 이 시간에 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가 좀 긴장한 것 같죠? 이렇게 긴장한 아빠를 응원하기 위해서 저 멀리 저기 미국에서 이 아들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한번. 자.
예, 네, 저 이름은 신유섭이고요. 박준영 아저씨의 팬입니다.
아저씨, 아, 형이라고 하라고 그랬잖아. 아, 네. 앞으로도. 네, 반갑습니다. 또.
이름은 신하섭이고요. 제 형의 동생입니다.
네, 그죠. 보통 동생은 형의 동생이야. 네, 아주 이렇게 건장한 우리 청년들, 이 아들 두 분이 오셔가지고 오늘 저희 방송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마, 보통 때보다 훨씬 에너제틱하게, 예, 방송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자, 오늘 그 주제가 불완전한 책들. 이라고 좀 잡아주셨어요. 지난번에가 뭐였죠?
내가 버린 책들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기독교 세계관을 비판하는 그런 논의였죠.
예, 일단 뭐 제목 자체가 워낙 좀 충격적이었죠. 이렇게 책을 참 읽기도 쉽지 않고 사기도 쉽지 않은데 내가 버린 책들. 굉장히 도발적인 그 얘기가 진행됐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 나올 때도 이 그 정 PD님께서 주제를 하나 정하는 게 참 듣는 사람이나 이야기하는 사람 좀 편할 것 같다.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이 올리버 섹스의 화성의 인류학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요한 건 이 올리버 섹스가 일곱 명의 신경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이제 사람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사람도 어떤 의미에서 불완전한 거죠. 이 올리버 섹스라는 사람 자체도 어떤 틱 증상을 좀 갖고 있고 또 성격도 되게 독특하고 삶도 독특하고 좀 어떤 의미에서는 또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읽는 저도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사실은 다 불완전함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불완전한 책들이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휩쓸려 들어가는 그 묘한 매력이 있어요. 말씀하신 거 듣다 보면.
그래도 이제 제목이 나름 이제 불완전한 책들 하니까 좀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처음에 온 건 뭐였냐면은 내가 두 번 읽은 책들이었어요.
아, 정말 힘들다.
내가 버린 네. 책에 이어서 뭔가 좀 그런 식으로 계속 어필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바꾼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도 그 우리 전 PD가 꼼꼼하게 저자와 또 독특한 이 제목의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올리버 섹스는 기본적으로 그 뇌 신경학자죠.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들어온 책은 이제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책이 제일 처음 들어왔고 환자 24명을 예. 다룬 예, 책이었고요. 이번에 우리가 보는 책 그 화성의 인류학자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만났던 환자
7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올리버 섹스 이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보면은 일단 건망증이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랙 시리즈에 대해서 괴짜 같은 열정을 갖고 있고 식사도 좀 이상하게 하는데요. 아침 점심은 일단 시리얼과 바나나. 저녁은 밥과 생선만 먹는 굉장히 엄격한 식습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나도 좀 비슷한데? 나도 아침에 시리얼 먹고 저녁에 생선 먹는데?
저도 좀 생선을 즐기는 편이긴 한데 아무튼 이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디 앨런처럼 그 수동 타자기만 쓴다고 하네요. 근데 굉장히 괴짜 같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괴짜 같은 어떤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적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글을 쓰는 그런 저자입니다. 예.
그래서 되게 또 이 올리버 섹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이 사람이 음악을 되게 좋아한대요. 모차르트 음악. 그래서 네. 이제 콘서트장에 가가지고 하는 게 주로 콘서트장에 가서 글을 쓰는데 무대 뒤돌아서서 거꾸로 앉아가지고
앞에서 연주가 되고 있는데 뒤돌아 앉아서
무슨 몸매넘니까?
그렇게 글을 쓴다. 보통 평범한 사람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네.
얼핏 듣기에도 굉장히 다방면의 관심사가 이렇게 뻗쳐져 있고 독특한 그 기행이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이 책이 그렇게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는 지점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냥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꼭 마치 그 TV에 안녕하세요 토크쇼 있잖아요. 아, 이영자랑 네네. 신동엽이 나와가지고
아, 독특한 사람들 많이 나와요.
예, 나와가지고
누가 더 이상한가? 예.
그때 그 프로그램 들으면서 다 같이 웃잖아요.
네, 웃죠.
그냥 정말 웃잖아요.
출연한 사람들은 네. 울려고 하는데, 또 듣는 사람들은 또 웃기죠.
그렇지만 또 출연한 사람들도 그 관중들이 웃는 거를
뭐죠?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기분 나빠하지 않고 네. 그걸 또 즐기고 그걸 통해서 또 치유가 또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도 되게 웃으면서 재밌게 잘 봤는데.
안녕하세요가 보면 처음에는 좀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약간 그 독특한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경쟁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독특하나. 그러니까 고민된다 이렇게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선정주의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아픔이라든지 혹은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희화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게 뭐냐. 사람 데리고 와갖고 저렇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픔이나 사연들을 저런 식으로 희화해도 되는 거냐라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나중 돼서 이제 전략을 바꾼 게 뭐냐면 안녕하세요에서 되게 그 나온 패널들, 게스트들을 굉장히 공감도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농담을 던지더라도 이전에 뭐 희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아픔이 있지만 또 이 아픔을 농담으로 또 이렇게 승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감, 그런 농담, 웃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 자리를 잡으면서 좀 이렇게 변했던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 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병명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저자의 이 시선이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 사람도 뭔가 이게 독특한 것을 뭐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서 나는 이런 사람도 만났고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거 알려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것과는 전혀 다른 면모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측면에서 그런 게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었다 예, 그게 좀 봤어요.
또 저 안녕하세요 좀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 딱 오면서 그 안녕하세요 옆에 이제 패널들이 있잖아요. 패널들 뭐뭐 네. 뭐 진행자들도 있고 패널들도 있는데 만약 그 안녕하세요의 패널들로 한국 교회가 앉아 있다면 아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됐을까? 더 재밌어졌을까? 아니면 근데 그 자리에서 아마 많은 경우에는 맞는 답을 되게 많이 이야기해 주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해결책들을 막 이렇게 제시를 했겠죠. 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뭐 맞다, 이건 옳다, 이래야 된다. 그렇지만, 예,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도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프로그램이 저도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전에는 아까 뭐 그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어떤 캐릭터들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고치고 뭐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이 사람들이 또 그런 전문인들도 아니고 패널들이 다 연예인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다만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태도가 전반부에 그 이제 최초에 이게 프로그램이 시작됐을 땐 약간 그 냉소적이거나 이렇게 농담식의 이렇게 이런 그 느낌이었다면 요즘은 그런 어떤 사람들의 갈등이나 또 그걸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어떤 난감한 일들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같이 아 되게 힘들겠다 아 그럼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당황스럽겠네 뭐 이렇게 공감해주기 시작하니까 이제 나오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자기의 고민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 이제 듣는 사람들도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느낌보단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식으로 좀 반응하면서 좀 더 편안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배심원으로 딱 이렇게 있으면 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것 같긴 하네요.
아까 이제 교회가 앉아 있으면 어떨 거냐라는 얘기를 하실 때 딱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쿨가당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들어봤어요.
예. 네, TVN에서 하는 거고요. 쿨하게 까는 당인가 뭔가 그래갖고 거기서 법안을 제출을 해요. 그래갖고 제가 봤던 건 뭐였냐면은 그 동거 관련된 법안을 제출하는 어떤 그런 거였는데 거기 패널 중에 누가 있냐면은 성서학당에서 샤론 씨 성을 제가 까먹었는데
박샤론 씨.
예, 네, 예. 그분이 나와요 거기에. 예. 근데 거기서 동거 관련된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분만 반대했어요. 다 찬성했는데 다 공감하고 찬성했는데 이제 그분만 그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이제 고수했고 아무래도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와 관련된 분이다 보니까 또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판이 있다. 이 올리버섹스의 화성의 인류학자의 한국판 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또 안녕하세요. 또 쿨가당까지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럼 다시 책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이 책에 굉장히 흥미롭다고 말하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독특한 그 7명의 환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환자에 가장 끌리셨는지.
제일 먼저 같이 좀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은 그 버질이라는 40대, 50대 남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어릴 네. 때 그 백내장을 앓고 색소성 망막염을 알아가지고 이제 못 보다가 한 50살 가까이 됐을 때 아 이걸 고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진단을 그때 잘못한 부분이 발견돼가지고 그래서 50세 될 때 눈을 뜹니다.
평생 눈을 보지 못하다가 예. 이제 눈을 뜬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벌어졌나? 얼마나 이 사람이 기뻐했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상황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너무나 곤혹스러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당당하게 이 사람은 자기 생활을 다 하던 사람이었는데 네. 어디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은 지팡이를 짚고 당당하게 다 갈 수 있고 이동하고 모든 그 생활을 다 하던 사람이었는데 눈을 뜨니까 이제 이동 자체가 약간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눈을 뜨니까 오히려 더 자기가 어디 곳에 있는지 더 파악하는 게 더 힘들고 옆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혼란으로 다가오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를 봤을 때 이게 고양이다 알려줬어요. 본인은 고양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다. 근데 개를 딱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이제 개라고 딱 말해주면 개가 이제 옆으로 돌잖아요.
그죠, 움직이죠.
그럼 저 모습은 과연 개인가? 그게 이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내 시각에서는 모양이 달라졌다. 앞엔 얼굴 동그란 게 있었는데 지금은 가로로 길어진 저 몸통. 이거 어떻게 똑같은 개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니까 본다는 거는 사실은 훈련을 받는 건데 그걸 이제 알게 됐고 저도 읽으면서 그때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한 이 상황으로 빠져들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힘들게 살다가 결국 적응을 못했어요.
네.
적응을 못하고 다시 눈을 감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이 사람이 또 눈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실명을 하게 됐어요.
아 이건 무슨 뭐 누가 다시, 드라마로 써줘도 그렇게 하기 힘들 텐데.
다시 실명을 하게 돼서 이 사람은 저기에 편안한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갔던 거죠.
저도 이제 그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아 이게 정말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평생 눈을 감고 살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소리로는 뭐 이게 사람이고 이게 물건이고 이게 다 구분이 되지만 눈을 딱 떠가지고 맨 처음에 난생 처음 본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제 앞에 있는 이 친구가 사람인데 얘가 사람인지 마이크인지 벽지인지 문인지 아니 강아지인지 이거에 대한 그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들이 일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저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사람이라면 어떨까 생각하니까 이건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개의 얼굴에 대한 것도 이제 되게 흥미로웠는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건 뭐야 이렇게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쳐가지고 그런 어떤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들이 축적돼서 기억으로 그래서 그 기억이 이게 뭐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엄청난 정보들이 이 사람한테 쏟아져 들어올 텐데 특히 개. 걔는 귀는 이렇게 생기고 이게 암기해야 되잖아요. 암기. 저 암기 가면 되게 싫어하는데 이거 암기를 해야 그때부터 그걸 다시 생각해내서 이게 걔야. 근데 아이들은 너무나 무의식 중에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 이걸 갑자기 나이 40, 50 먹어가지고 시작됐으니 이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도 있겠다. 실감나더라고요.
에임이라는 약혼녀가 있었어요. 이 약혼녀가 처음에 눈 뜨도록 하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줬어요. 진단 한번 받아봐라. 수술하자. 되게 옆에서 격려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혼도 했죠. 아까 그 개의 모습이 움직이는 게 계속 바뀌는 걸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두 사람이 관계를 가질 때.
아, 또 여기까지 알았어요. 표정이 왠지.
약간 음흉해졌어. 아들들도 있는데. 예. 계속 말씀하세요.
그 관계를 사랑을 나누다 보면 계속 상대방의 그 자세가 바뀌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자세가 계속 바뀔 때마다 다른 여자라고 생각 당연히 들 것 같아요.
아, 그런 상상을 하셨군요.
예, 그래서.
그건 여러 명하고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한 명하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생각이 드니까.
그래도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셨네요.
그래도
네.
정말, 이 뭐랄까, 질리지 않고 익숙해지지 않는 매번 할 때마다 그 새로운 여성과 한다는 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예, 긍정적으로. 예. 저는 아까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거다. 아,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그 남성 중심적인 그 발언을 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앙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자꾸 바뀌는 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 되게 재밌었어요. 이런 생각하면서.
아, 그래도 또, 재밌었구나.
또 하나는 제 1편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갑자기 생명이 된 남자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화가인데.
네.
화가는 또 빛과 색깔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 사람이 온 세계가 이제 흑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경우에도 그 얘기가 책에 나와요. 아내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데 관계를 못 갖게 됐다. 왜냐하면 살색이 아니라 완전히 회색인 어떤 존재랑 이렇게 안으려고 할 때 도저히 못
거부감이 드는 거죠.
못한다고 네. 그러는 거예요.
낯설고.
그래서 참 이게 색감을 잃든 아니면 갑자기 보게 되든 이런 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영향을 끼치는구나. 아주
저는 그 예. 이제 시각을 되찾은 이제 시각장애인 얘기를 보면서 갑자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왜 이렇게 침발라고 흙 예. 해하고 이게 눈뜨게 하는 청년 나오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예, 그죠. 그 청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흙에다 이제 침발라고 눈 딱 붙여갖고 이제 낫게 한 다음에 처음에 뭐 이렇게 흐릿하게 보였다가 조금씩 다 보였던 이제 완벽하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건 거짓말인가요? 과학적으로?
아, 이 사람아. 그게 저 눈 뜬다는 것 자체가 그게 과학으로 따질 수 있는 일인가? 그거 눈 뜨게 하시는 양반이 그 뒤까지 다 알아챌 수 있게 그거 못했겠나? 이렇게 하고 설명하고 넘어가지 않나요?
근데 좀 되게 지금 이 질문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고생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아, 거기에서는 근데 이게 굉장히 거기에 묘사된 거는 지가 일어나가지고 딱 이렇게 걸어갔다라고 묘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로 봐서 그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있는 케이스로 생각한다면 그걸 딱 뜨자마자 그렇게 일어나 걸어간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믿음으로 아 예수님이 그 정도 뜨게 할 때 그 뒷세팅을 안 했을까 알아서 세팅까지 다 해주신 게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다르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그 남자도 이런 좀 어려움을 분명히 좀 겪었을 것 같아요. 뭐 안 겪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박쌤이 말한 대로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겪더라도 그게 예수님의 그 치유가 불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겪는다고 해서 그게 정말 실제적인 어떤 치유였고 그다음에 저는 요 글을 읽으면서 또 되게 재밌었던 거는 그 우리가 뭘 보고 내가 보는 게 뭐라고 뭐구나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되게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옆 사람이 그것도 개야 저렇게 꼬리가 계속 움직이는 것도 개고 꼬리가 안 움직이는 것도 개야라고 말할 때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처음엔 그렇죠. 믿기지 않지만 내 눈에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내가 버린 책들 얘기할 때 제가 인식론 얘기를 하면서 마이클 폴리아니의 어떤 우리는 의심보다는 신뢰가 이 모든 인식의 기본적인 구조다라고 얘기했던 거랑 되게 또 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청취자들은 처음 듣는 얘기일 텐데요. 제가 편집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 그래요?
어, 너는 알고 있구나. 네. 이것도 이제 편집이야.
네,
그럼.
저번에 얘기했었습니다.
네. 이거 뭐 편집 안 해도, 이건 좀 알려줘도 네.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뚜렛 증후군을 앓고 있는 칼 베넷이라는 50세 된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 어떤 강박적으로 어떤 소리를 지른다든지 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을 꼭 해야만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뚜렛 증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어떤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막 갑자기 뛴다든지 세 발자국마다 땅을 한번 그 땅을 한번 터치한다든지
약간 강박증적인 그런 예, 느낌들이네요.
자기가 조절을 못 하는 거죠. 이런 갑자기 욕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외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아, 수술이나
예, 이런 수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술. 그런데 뚜렛 증후군이에요.
정말 안 어울리는 조합이네요.
안 어울릴 뿐만 아니라 위험하게 느껴지죠.
우리가 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갑자기 그때 그 수술 과정 중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올리버 섹스가 이게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는 그 얘긴데
네.
이 에피소드가 왜 나한테 다가왔을까 했을 때 이런 부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 주위 사람이 이런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과 잘 이렇게 어울리면서 이렇게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게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네.
그 공동체 내에서 이 사람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의사로서 존경받으면서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올리버 섹스가 이 병원을 찾아갔을 때 병원 휴게실이 있었는데 휴게실에는 의사들이 쭉 이제 서로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병 치료에 대한 네. 얘기. 그때 이렇게 묘사를 해요. 이 칼 베넷이 몸을 반쯤 구부리고 바닥에 누워 몸을 반쯤 구부리고
바닥에
예, 맨 바닥에 지금 누워 있어요. 상상을 네. 좀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베넷이 한쪽 발로 허공을 차면서 다른 동료 의사들과 함께 얼마 전에 수술한 신경섬유유농증 환자 이야기를 꺼내자 모두들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상상해 가세요. 지금 발로 허공을 계속 차면서 수술 치료 얘기를 쭉 했더니 다른 의사들은 그 이야기에 지금 집중하면서
네.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너무 참 좋았어요. 정말 다르더라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구나. 품을 수 있는 거구나. 우리의 한 모습으로. 그리고 내가 만약 이런 모습이 있더라도 받아들여진다면 얼마나 그게 감동적이겠어요?
저는 이제 그 중학교 때인가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생각났던 건데 그런 뚜렛 증후군을 앓고 있는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아, 여학생이?
네. 그러니까 되게 예쁜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예뻤어?
네. 되게 예뻤는데 갑자기 입을 갑자기 어? 막 이래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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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예. 막 이상한 소리를 내요.
예, 예.
주기적으로 이상한 소리 하면서 이렇게 막 고개가 막 돌아가고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였고 만약에 제가 이 책을 읽고서 그분을 봤다면 좀 다른 시각으로 봤을 텐데 그때는 저 뭐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일반 학교였는데 아니 저렇게 되면 좀 일반적인 생활을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그때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아, 그 자체는 그냥 그거고 또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인 거잖아요.
사실 전혀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정도는.
그죠. 누워서 말할 예, 때 예. 다른 사람 서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맨바닥에 누워서 아니 허공을 발로 좀 내가 차면서 말을 하겠다는데 그게 뭐 나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약간 기괴해 보이긴 할 뿐이지만 그게 예. 뭐 이상해, 너 잘못됐어 이렇게 말할 건 아니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 올리버 섹스도 그 두 개의 그 어떤 그 대비되는 그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아 저기선 일상적으로 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진행되는구나 저런 삶이.
그래서 맨 처음에 저도 이제 읽어보면서 맨 처음부터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적응한 것 같진 않아요. 맨 처음에 이 병원에 왔을 때 어떤 긴장감 같은 그 얘기들이 언급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참 놀라운 게 보통 그런 긴장감이 이렇게 잘 받아 안아지는 그런 과정으로 가기보다는 좀 이상해. 아, 저 사람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을 거야. 이런 또 소문 같은 게 돌면서 결국 그 자리를 이렇게 나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솔직히 우리 뭐 주변에서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조금만 뭔가 특이해도 너무 시선을
그죠?
받고.
그죠. 뒷말이 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억측과 구구한 얘기들이 오가서 결국에는 그 자리를 나가게 되는. 근데 게다가 뭐 뚜렛중은 오늘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일반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그란 어떤 추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지는데 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 뚜렛중후군이 뭔지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어디까지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내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위험한 외과 수술하는 그 자리에 딱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신뢰하고 그죠? 이게 뭐 집도를 하고 있는데 예, 전 굉장히 그 부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긴장을 했단 말이에요. 아, 이러다 갑자기 왜 이렇게 하면서 엉뚱한 대로 하면 어떻겠나.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위험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없다. 그 위험의 근처까지는 갈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 믿음에 대한 문제 아닐까요?
그리고 거기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지금 박쌤이 말을 해주셨지만 그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도 약간 설명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아주 물 흐르듯이 이 그 베넷이라는 의사가 집도 과정에 자기를 맡길 때는 딴 생각이 나지 않고 완전히 그 거기에 빠져가지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집도를 하기 때문에 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을 때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그 제 몸을 맡기더라도 이 사람이 충분히 날 구해줄 수 있구나, 치료해줄 수 있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믿음이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그 이해라는 건 또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잘 보여주는 게 이 뚜렛중후군 외과의사 관련된 또 에피소드가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뚜렛중후군 또 이게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한 두어 명 딱 떠올랐는데 그 위대한 탄생 시즌3에서 우승했던 사람이 한동근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간지를 앓고 있었어요. 네. 갑자기 쓰러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도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걱정하지 마라. 나는 노래를 부를 때는 절대 간지로 쓰러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여기 나온 건 좀 비슷한 거예요.
맞아, 예.
네, 집도를 하고 거기 집중하고 있을 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마찬가지로 노래에 열중하고 있을 때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고 그런 거 좀 비슷한 지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한 명 떠오른 사람은 저는 사도바울도 떠올랐거든요.
사도바울?
사도바울도 약간 자기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을 때 그 가시가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간질일 수도 있죠. 있다라는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고 모르겠어요. 사도바울이 뭐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로 이렇게 막 쓰러지고 했을까? 그건 모르죠.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사도바울에게 있어서도 어떤 건 간질이라는 어떤 가시가 근데 그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절망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그의 어떤 약함 가운데서 강함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했던 게 아니었나라고 보면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들면서 뚜렛중후군 편이 좀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점점 자기식으로 좀 이해하게 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사도바울의 가시가 그렇게 느껴졌나 봐요. 저는 뭐 다 자기한테 있는 걸로 생각하니까 난 뭐 치질이나 또 이렇게 뭐 무점 뭐 이런 거. 아 자기한테 가시 이거 해결이 안 돼. 그 치질 무점 이거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뿌리 깊은 거거든요. 아 근데 그걸 또 간질로 예, 각자 이해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네 아무튼 뭐 오늘 우리가 아주 독특한 캐릭터 또는 어떤 증후군을 앓고 있는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환자들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또 어떤 관계 또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의 어떤 의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세 번째 네. 케이스에 대한 얘기를 나눌 시간이 됐네요.
이제 마지막 주인공은 템플 그랜딘이라는 그 여 교수입니다.
템플 그랜딩.
예, 템플 그랜딩. 그래서 2010년에 영화로도 이 사람 삶이 만들어졌어요.
아, 영화로요?
예, 한국에서도 개봉을 했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자폐증이에요. 근데 이 자폐증 이 사람이 자서전을 썼어요.
아, 자폐증인데 자서전을?
예, 자서전을 썼어요. 자기 삶에. 오. 그래서 이 올리버 섹스가 이거는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그 자폐증은 스스로 이렇게 어떤 성찰 이런 걸 못 한다고 아마 이렇게 의학계에서는 좀 나타났나 봐요.
네.
그래서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직접 만나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 여교수를 만나서 네. 여교수와 지내는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그 에피소드고요. 이 에피소드의 제목이 화성의 인류학자입니다.
책 제목이기도 하네요.
예, 책 제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폐증은 사실 제가 많이 알진 못하지만 이제 쭉 설명을 해보자면 사람과 이렇게 교감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네. 어떤 마음을 이해하고 읽고 표현하고 그런 어떤 것들을 세상과의 어떤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여자는 교수란 말이에요, 교수. 아마 정말 이런 케이스가 드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쭉 봤더니 얘기를 듣고 자기는 사람과 사람이 행동할 때 어떻게 행동한다는 거를 모두 데이터베이스화 시킨대요. 네. 자기 머릿속에 어떤 도서관처럼.
자연스럽게 감정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런 어떤 신호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PD님이 뭐, 저런 손짓을 쓸 때는 아 저런 표현을 할 때는 저런 마음이다. 이걸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성의 어떤 뭐라고 그러죠? 정말 그 쓸쓸한 그곳에서 사는 인류학자처럼 이 사람은 자기가 느끼지 못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배우고 파악하고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네. 화성의 인류학자라는 그런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폐증이 갖고 있는 특징,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마음이나 정서 이런 공감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드 중에 빅뱅 이론이라는 미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쉘든이라는 되게 독특한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친구는 이제 자폐증은 아니고 흔히 말해서 이게 소시오패스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사회적 능력이 결여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에피소드는 아니고 이제 제가 예를 들면은 가령 이제 상사하고 이제 부하 직원이 같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상사가 이제 여름이었어요. 여름이었고 이제 에어컨이 안 켜져 있었길래 상사가 덥다 이렇게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소시오패스들은 덥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덥다고 했을 때 그냥 눈치 빠른 부하 직원 같은 경우는 아 에어컨을 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듣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어가 갖고 있는 어떤 수행적 효과인데 그거를 이해를 빨리빨리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덥네요 이러고 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사회에 적응을 제대로 못하는 건데 근데 자폐증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말이 갖고 있는 그런 수행적 차원 말의 액면가가 아니라 그 뒤에 그 사람의 마음 정서 그 사람의 의도 이런 것들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좀 약간 연결이 되면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고 그 이 사람도 무의식이 없다라는 표현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말하는 것과 속마음이 다를 때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상대방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데 나보다 이제 상사다 보니까 그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그 자폐증이라든지 이런 무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런 어떤 분열이 없는 거죠. 말하는 것과 자기가 똑같아 있는
분열이 없는
그런 지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 좀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되게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 제가 써오기도 했는데 방금 지금 정 PD님이 했던 말이랑 겹치는데 이 올리버 섹스가 이 여자를 드디어 만나러 연구실에 도착했는데 먼 여행을 하고 지금 온 거거든요.
네.
막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또 너무 지쳤는데 오자마자 이 여교수는 쫙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는 거. 근데 지금 이 올리버 섹스는 너무나 지금 커피가 마시고 싶었어요. 주겠지 권하겠지. 근데 권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커피를 좀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랜딘이 이 사람을 데리고 커피 자판지가 있는 다른 층으로 가서 커피를 여기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이런 인사치레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아까 분열이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뭐랄까요? 막 우리가 너무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사회적인 너무 발달했잖아요.
네.
그게 없는 이게 갑자기 저는 되게 더 진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실하고 이런 관계.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 돌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커피 마시고 싶은데 커피 한 잔 줄 수 있어. 뭐 이렇게. 그리고 아들들이 있어서 좀 이상하지만 관계를 나눌 때
애들을 갈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정말 거길 만져줘.
그 말이 그렇게 하기 힘들었어요.
그렇게 저 뭐랄까요. 정말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 막 갖다 꾸미거나 돌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되게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이 어떤 마이너스라기보다는 결핍이라기보다는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좀 담고 싶고 한번 해보고 싶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뭔가 배려심 없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커피 여행을 갖고 지금 되게 힘들어 죽겠어. 그 커피 한 잔 마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온 얼굴과 표정으로 나 커피 주세요. 이거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알아채는 거잖아요.
못 알아채는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나쁜 의도는 없어요. 못 알아채고 그냥 자기 말을 이제 쭉 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 드디어 주세요. 그때서야 그것도 아, 미안합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커피 2층에 있으니까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과장된 친절, 과장된 환대. 이렇게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안 반가워. 그래도, 아, 안녕하세요. 아, 형제님. 뭐, 자, 이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과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케이스하고는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도 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양쪽 극단은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아닌데, 그냥 우리가 이쪽 한 극단에 너무 살다 보니까 요즘.
그렇죠.
저는 예. 저 반대편이 오히려 더 약간.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 약간. 해드릴게. 봐도 뭐 주지도 않고, 아, 뭐 앉으세요. 뭐, 아, 가, 가세요. 뭐 이렇게.
여기서 되게 또 나누고 싶은 에피소드가 또 한 군데 있어요. 되게 이분이 저한테는 인상적이었는데, 템플 그랜딩 교수가 청소년 시절에 이제 막 남자친구도 사귀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여자친구도. 네. 근데 그게 자기한테는 좀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청소년끼리 이렇게 남녀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뭐 편의점 모여서 얘기하고 막 음료수 마시면서 할 때 수많은 밀당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밀고 땡기기 거기엔 근데 이 그랜디는 그거를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저건 뭐지?
그리고 그 어떤 뉘앙스라든지 그 그런데 보면 자기 친구들은 거기서 어떤 뭔가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만 자기가 알 수 있지 도대체 뭔진 모르고 저 사람들은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텔레파시가 통하는 건가? 뭔가 왜 어떻게 교류를 하는 것 같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는 이런 다양한 이런 인간적인 어떤 교류 방법들이 간단한 게 아니구나 참 너무나 복잡하고 미묘한 거고 많이 배워야 되고 그런 것들인구나를 이 그랜딘 얘기를 통해서 다시 알게 됐어요.
근데 제 주변에도 어떤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 같은 경우는 다른 여성들하고 어울리질 못해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성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말을 할 때 되게 공감적으로 듣고 이제 반응해 주는 게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핑에 관심이 없어. 근데 이제 옆에 친구가 이제 아는 친구가 쇼핑을 하고 물건을 사왔어. 그러면 이제 아 예쁘다 어디 샀냐 이런 게 반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쁘진 않더라도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게 여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인데 그분은 그걸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어.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여자친구가 없어요. 여자인데도 여자친구가 없어.
남자는 많아?
남자만 있죠.
네. 아, 그럼 뭐, 그럼 됐지 뭐.
근데 이제 남자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밀당을 해야 되잖아요. 이분도 밀당도 싫어하는 거야. 남자친구가 있긴 한데, 이렇게 긴장 관계에 들어가는 것도 싫은 거야.
아.
그럼 피곤하잖아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투여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어제는 문자를 보냈는데, 오늘은 문자를 보내지 않은 이유는 뭐지?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바빠서 안 보낸 거였는데 밀당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왜 연락을 안 할까? 그런 것들 생각하고 정서적으로 엄청 에너지 투여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피곤해하는 건데 근데 이 자폐증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예 불가능한 사람인 거잖아요. 아예 그렇죠. 피곤해서 안 한다기보다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자폐증자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피곤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식으로 뭔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를 피곤해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그런 맥락에서 요즘 뭐 반려동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애완동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대요. 특히 이제 뭐 개는 가장 일반적이고 고양이 기르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 그랜딘 교수 같은 경우에도 그 소하고 교감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소가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그 유구를 생산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에서 길러져서 도축장에 가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제 고기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스템을 또 이제 설계하는 일을
그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일을 이제 하는 그 부분인데 소의 입장에서 가장 고통이 덜할 수 있는 그 가장 소 참 이렇게 말하기 죽이기 위한 시스템이긴 한데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과정이 소의 입장에서 가장 고통스럽지 않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러기 위해서는 소의 습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소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에 반응하고 어디에 공포를 느끼고 어디에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지 이런 그 부분을 소는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움직임이라든가 소의 그 말하지 않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잘 그 깨닫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소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여자는 다 이제 받아 안아서 그걸 실제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 뭐 이런 어떤 제스처, 사람 뭐 밀당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쪽 기능은 지나칠 정도로 발달해 피곤해질 정도로 발달해지고 오히려 정말 있는 그대로를 받아안고 반응하는 이런 능력들은 상당 부분 오히려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얘기 나왔는데 미국에 친한 친구가 개를 한 마리 키워요. 밀키라는 하얀 개, 밀키.
네.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가끔 봐주거든요. 여행을 갈 때. 그럼 저는 이제 미국에 가면 잠시 그 개가 우리 집에 있을 때 같이 지내면 어떨 때 정말 감동을 받나면 제 옆에 와, 바싹 와가지고 몸을 제 몸에 딱 기대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일 때는 그렇게 전적으로 몸을 기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관계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좀 봐가면서 다가가잖아요.
네.
그런데 걔는 그러지 않고 이 남자가 절대 나를 내치지 않을 거다라고 믿고 딱 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던지죠 그냥.
자기 몸을 온몸으로. 그때 되게 그 좋아요. 감동이에요. 감동.
아 우리 아들들 좀 이렇게 기대 기대. 아빠가 그게 고프대잖아 지금.
그 걔가 수컷인가요 암컷인가요?
뭐 그게 또 따지고.
암컷 같아요.
아, 그래요?
암컷, 암컷.
저는 얼마 전에 수컷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분명히 수컷이었어.
그 참,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어떤 반려동물이나 동물한테서 어떤 같이 있을 때 치유가 된다는 게 전적으로 믿고 다가오는 거. 믿어주는 거. 저, 나를 거절하지 않을 거다라고 딱 그런 걸 우리가 사람들한테서는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동물이랑 있을 때 그게 참 너무나 소중한 경험인 쉽지 않은 경험. 그래서 그 밀키랑 있을 때마다 그 경험을 하고 한국으로 와서 직장 생활을 하면
개를 한 마리 기르세요.
직장에서 직장은 다르죠.
네, 저희가 올리버 섹스의 화성의 인류학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뇌신경과 의사가 만난 7명의 기묘한 환자들이라는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7명의 환자들에 관련된 얘기 가운데서 대표적인 한 3가지 정도 케이스를 가지고서 우리의 어떤 그 일종의 편견이라면 편견일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이런 어떤 삶의 관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또 뭘지도 또 되새김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어떤 7개의 개별적인 케이스 각자에 대한 얘기를 포함해서 이 책의 어떤 전반적인 의미 또는 미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오늘날 독자들에게 있을 수 있다면 뭐 어떤 지점에서 이 책을 다시 한번 꼭 추천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봤어요. 오늘 주제랑 사실 겹치는 부분인데요.
네.
불완전, 불완전하다.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 그래서 여기 나온 사람들은 사실은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죠. 일곱 명. 그 다음에 다른 그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의 24명 출연도 다 하나의 결핍을 갖고 있는 또 불완전. 근데 왜 그렇게 불완전하다는 걸 그러면 실패로 봐야 되나. 이제 그 생각을 이 올리버 섹스 책을 읽으면서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불완전하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시청자들도 사실은 다 불완전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완전해지려고 한다면 완전한 걸 다 갖춰야만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이건 좀 틀린 생각일 것 같다. 그래서 실패를 안 하려고 하는 게 가장 치명적인 실수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좀 불완전, 결핍을 갖고 살아가는 법 그런 걸 좀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저희가 오늘 그 불완전한 책들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서 책에 관련된 얘기들을 시작을 했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불완전함 속에 나름의 완전히 깃들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불완전해 보이는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불완전해 보이는 책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 불완전해 보이는 건 뭐 이쪽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이 올리버 섹스처럼 그 삶을 내밀한 시선으로 관찰해서 바라보다 보니까 그 불완전 속에 또 나름대로의 완전한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발견한 사람들은 드디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존하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긴 호흡을 가지고서 좀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그 세계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좀 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 통찰력을 이런 독특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이 책의 또 미덕이 아닌가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우리 신동두 PD님께서는 이 바다 출판사하고 아무 관계도 없으시면서도 계속 이 책을 좀 사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표현들을 몇 번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스폰서도 없어요. 근데 이 책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올리버 섹스의 화성의 인류학자 한번 같이 읽으시고 우리와 함께 이러저러한 얘기 좀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항상 우리가 끝 무렵에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그런 얘기들을 올려야 되죠?
저희 블로그가 있는데요. 좀 찾아와 주세요. ADZERO.
야, 좀 당당하게 말해. 이렇게.
ADZERO.KR. 뭐, 포털 서비스에서 뭐, 저희가 에디공 검색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희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쌤의 위대한 스타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부끄러워서 이제 이메일로 이제 대화하고 싶다는 분들은 ad099@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요. 뭐 사연이라든지 뭐 피드백이라든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거기 따라서 또 이제 대답해드리고 하도록 할 테니까요. 아, 많은 피드백.
우리가 그 사탕 같은 걸 걸어야 되니까 모르겠어. 추천 같은 거 라디오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허그를 해주죠. 허그.
아, 우리가 안아준다. 아유, 이게 수습이 안 된다, 수습이. 네,
더 안 올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은 또 우리가 어떤 얘기로 우리 청취자들하고 만나게 되죠?
비포 시리즈죠. 비포 네. 미드나잇. 아시나요, 이 시리즈?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
야, 정말 그거 참 희귀한 그 기획이죠. 벌써 이게 몇 년입니까? 거의 20년 동안에 가깝죠?
첫 번째 비포 선라이즈 같은 경우는 1995년도에.
이야, 벌써 20년 네. 거의 됐네요.
그리고 비포 선셋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나왔고, 이제 2013년도에 이제 비포 미드나잇이 나온 거죠. 그 연인들이 이제 처음 만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결혼까지 하고 애까지 낳으면서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좀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분들 얘기하면 재밌지 않을까.
그렇죠. 뭐 이렇게 이게 잘생기고 예쁜 여배우가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늙어가는 나만 늙는 게 아니구나. 쟤네들도 줄리델피하고 애다가 코도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위로를 또 받을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죠. 다음 주에는 또 사랑과 또 삶, 인생에 관련된 얘기들 요 세 가지 연작을 가지고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길은 가다가 시를 따라 여행하다 발견한 태양의 빛 자락의 길 운명과 같은 만남 그다툼 그리고 또 이어지는 형제와의 아픔 내 손에 잡은 마이크폰에 담긴 이야기와